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13일 토요일입니다.
하늘과 땅 가득한 찬양의 함성 내 영혼 그날 기다립니다. 온 우주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 내 영혼 바라봅니다. 모든 열방 기뻐 주께 달려와 주님께 경배 드리는 그날 흰 옷 입은 백성들 목소리 높여 주님께 노래 부르리 영광 영광 죽임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15장. 많은 세무원들과 죄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이 사람은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러자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99마리를 들에 둔 채 나가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으면 그는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갈 것이다. 그 사람은 친구와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잃어버렸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크게 기뻐할 것이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크게 기뻐할 것이다. 어떤 여자가 은돈 10개를 가지고 있다가 그 가운데 한 개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그 여자는 불을 켜들고 집을 샅샅이 청소하며 그 돈을 찾을 때까지 구석구석 뒤지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잃어버린 돈을 찾으면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잃어버렸던 은돈을 찾았습니다.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가 받은 것을 모두 가지고 집을 떠났다. 그리고 먼 지방으로 가서 방탕하게 사느라고 가진 돈을 헛되게 써버렸다. 그가 가진 것을 모두 다 써버린 뒤에 그 지방에 심한 가뭄이 들었다. 어디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은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일자리를 얻었다. 그 사람은 아들을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아들은 매우 배가 고파서 돼지들이 먹는 콩깍지라도 배를 채우고 싶을 정도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아들은 제정신이 들어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의 그 많은 종들에게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구나. 여기를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가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싹꾼들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마침내 아들은 그곳을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 아들이 아직도 멀리 있을 때에 아버지는 아들을 보았다. 아버지는 아들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 아들에게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서 좋은 옷을 꺼내서 내 아들에게 입히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 잔치를 베풀고 축하하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나는 이 아이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축하하기 시작하였다. 밭에 나가 있던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가 집에 거의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사람들이 기뻐 춤추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종 하나를 불러서 물었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종이 대답하였다. 아우님이 돌아오셔서 아버님께서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아우님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셔서 무척 기뻐하고 계십니다. 큰아들이 화가 나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자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래기 시작하였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여러 해 동안 저는 종처럼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염소 한 마리라도 주어서 제가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열게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몸 파는 여자들에게 아버지의 돈을 써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넌 언제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가진 것이 모두 내 것이다. 그런데 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나는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겁게 잔치를 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Christ to set the captive free.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God shall wipe away all the tears from every eye. Give us joy for all our fears. When we meet him in that home beyond the sky,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When we sweetly sing with all that ransomed throng,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No more partings come to mar that happy song.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God shall wipe away all the tears from every eye. Give us joy for all our fears. When we meet him in that home beyond the sky,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God shall wipe away all the tears from every eye. Give us joy for all our fears. When we meet him in that home beyond the sky,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창세기 제32장.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에돔벌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의 형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해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릅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붙여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심부름꾼들이 에서에게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표로 나누었다. 에서가 와서 한 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해야겠다는 속셈이었다. 야곱은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물이나 이루었습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제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날 밤에 야곱은 거기에서 묵었다. 야곱은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서 자기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따로 골라냈다. 암염소 200마리와 수댐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수댕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 염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새끼나귀 10마리였다. 야곱은 이것들을 맷돌로 나누고 자기의 종들에게 맡겨서 자기보다 앞서서 가게 하고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라고 일렀다. 야곱은 맨 앞에 선 종에게 지시하였다. 나의 형 에서가 너를 만나서 내가 네 집 사람이며 어디로 가는 길이며 내가 끌고 가는 이 짐승들이 다 누구 것이냐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것은 모두 주인의 종 야곱의 것인데 야곱이 그 형님 에서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여라. 야곱은 둘째 때를 몰고 떠나는 종과 셋째 때를 몰고 떠나는 종과 나머지 때를 몰고 떠나는 종들에게도 똑같은 말로 지시하였다. 너희는 에서 형님을 만나거든 그에게 똑같이 말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인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야곱이 이렇게 지시한 것은 자기가 미리 여러 차례 보낸 선물들이 그 형에게서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고 마침내 서로 만날 때에는 형이 자기를 반가이 맞아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실은 때를 앞세워서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서 묵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얍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부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뼈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뼈의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로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세상에서는 남의 상을 많이 도둑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각자의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의 수고로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성경학교 열심히 수고해서 봉사했는데 오히려 교육자가 칭찬듣는, 물론 올바른 지도와 격려로 모두가 잘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없을 거라는 거지요. 어떤 흉악범이 잡히게 되면 반대로 경찰 쪽에서는 특진이나 표창을 받고, 어떤 고관 관리가 비리로 물러나면 다른 사람이 쾌제를 부르며 승진하거나 축하를 받습니다. 언제나 세상은 이런 상대적인 비극과 영광이 동시에 교차하는 아이러니를 보게 됩니다. 극단에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큰 범죄를 해야 출세하는 희비를 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수고한 만큼 누리지 못하고 고생해도 상대적으로 위로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억울해서 참기 힘든 인생이 부지기수입니다. 많다는 거지요. 첫 번째로는 10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일은 무엇보다도 예언의 말씀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이유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이 중요합니다. 구제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지만 말세지마를 당한 이 시대에 예언의 말씀을 밝혀야만 합니다. 바울은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역시 인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는 겁니다. 바로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받은 은혜가 적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절대로 일하려고 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고 핑계하고 불평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마태복음 25장 18절입니다. 신앙인들의 덕스럽지 못한 행동도 은혜롭지 못한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게 합니다. 바울은 경계하여 이르기를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로마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무엇을 위한 빛입니까? 구원의 말씀을 밝히기 위한 빛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11절 말씀 중심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여기에 징벌을 받을 자와 상을 받을 사람의 분명한 대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직도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과거의 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를 귀중하게 보십니다. 즉, 지금 내가 어떠한 것을 행하고 있는가를 묻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습관적인 모습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의 죄의 습관을 그대로 행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본받아 하나님의 성품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 깨끗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훈련하지 않으면 오히려 반대로 더러움에 연단되어진다는 경계를 성경은 주고 있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베드로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는 과연 어디에 더 익숙해져 있는가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대단히 귀중한 관점이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 12절 말씀 중심으로 참된 위로와 상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감격할 수 있는 상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죄로 얼룩진 세상에서는 아담에게 선언된 형벌처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8절 19절의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뿐이요 궁극적인 소망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원칙이랍시고 약한 자는 희생을 강요당하고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그럴싸하다고 해야 덩그렁한 무덤 하나뿐입니다. 일찍이 지혜자는 이것을 간파했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전도서 2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향하여 기대하지 맙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개개인의 수고와 일에 따라서 보상될 겁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는 헛된 수고를 계속하며 절망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수고의 보상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도 의를 행하고 공의가 통하는 약한 자가 보호받는 도피성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가장 공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대접받고 보호받는 장소, 그곳이 지상 위에서는 교회인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겁니다. 보다 완전한 보상은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에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각 사람의 수고에 따라 합당한 보상은 하나님만이 보장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28편 1절 2절입니다. 이 약속은 오래지 않을 겁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코 오래지 않을 겁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22장 7절이죠. 좀 더디다면 더딘 이유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고 베드로 사도는 격려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네 번째로는 13절 14절 말씀 중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을 항상 다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역사의 시작과 끝인 동시에 또한 역사의 과정이십니다. 우리가 입은 두루마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역시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요한복음 13장 10절 상반절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며 더럽혀지는 영적인 삶을 계속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디모데전서 4장 5절이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무엇을 위한 깨끗함입니까?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고. 이곳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이미 지적되고 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서 개는 물론 짐승 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 살인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을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에 전혀 참여치 못할 것이라고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잠언 19장 8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체계적으로 내용을 분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 절씩 천천히 읽어가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면 잠언 19장의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19장 8절 말씀부터 볼까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네, 상반절에서 지혜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심장, 그러니까 사람의 내면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개역개정판에서는 이 단어가 하반절의 명철과 짝을 이루는 것으로 보고 지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혜에 해당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도 따로 있으니까 히브리어 원래의 의미를 더 잘 살리는 번역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았더니 여기 사용된 단어는 지적인 능력 쪽을 강조한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공동번역 개정판에서 사용한 표현이 히브리어 단어에 담긴 뜻을 더 잘 포착한 것 같습니다. 읽어볼까요? 지각 있는 사람은 제 목숨을 아낀다. 네, 상반절 앞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공동번역이 어느 정도 해소해주는 느낌이네요. 지각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정리하면 지각을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어떤 사람이 지각을 얻는다는 것은 삶에 적용되는 상식적 논리와 이성적 판단이 지니는 가치와 중요성을 알아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을 통해 지각을 실제로 얻은 것이죠. 지각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온 과정이 그 사람이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이제 상반절과 짝을 이루는 하반절로 가볼까요?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히브리어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더니 복에 해당하는 부분이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슬기를 간직하는 사람은 좋은 것을 얻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가치를 누리게 됩니다. 19장 9절로 갑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네, 8절 내용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지각 있게 판단하고 이해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거짓 증인이 되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내뱉는 사람은 분별력을 쌓지 못하고 슬기를 간직하지 못한 채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이제 19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미랴. 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꾸준히 실력을 쌓고 부지런히 일한 사람이 그 노력에 걸맞게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을 생산적인 일에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적당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거액의 유산을 상속한다든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큰 돈을 벌고 부자가 되어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잠언에서는 그것이 적당치 못하다고 가르칩니다. 적당치 못하다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요즘처럼 돈 자체가 목적이 된 세상에서는 이 표현이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갖고 한평생 편하게 살다 가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영원한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용과 살아가는 방식이 나를 지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로 비추어지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잠언 19장 10절 하반절에는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경우로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이 처음 집대성된 곳이 왕실이었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 많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있지만 슬기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스림을 받는 사람에게 중요한 책임이 맡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력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과 품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게 되면 그 사회는 비극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제 잠언 19장 11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네, 생각과 행동이 슬기로운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합니다. 화를 잘 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안다는 것이고 자기가 재판관이라도 된 것 같은 눈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많은 잘못을 범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까지 인정한다고 해도 두 가지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한 적도 있었고 조금 심하게 잘못을 범한 적도 있었지 하고 인정하는 것과 내가 창조주 앞에서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크게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이처럼 자기가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그 결과로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범하는 허물과 관련된 두 번째 문제는 나에게 심각한 잘못을 범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나도 당연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의 허물 때문에 나 자신이 큰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더 그렇겠죠.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허물을 범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예로운 평판을 듣기에 충분합니다. 19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네, 노하기를 더디하고 허물을 용서하는 문제를 다룬 11절 바로 뒤에 이 내용이 포함된 이유는 솔로몬이 왕자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야생동물의 세계를 보면 맹수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다른 짐승들이 위축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왕이 없는 나라가 훨씬 더 많고 왕이 있더라도 권한이 제한된 경우가 많습니다만 소수의 사람이 큰 권력을 갖게 되는 모습은 어느 사회에서나 볼 수 있죠. 12절 말씀에서 보듯 큰 권한을 지닌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그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12절 하반절에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끼치는 좋은 영향을 묘사하면서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팔레스티나 지방에서는 4월부터 10월까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름에 비가 안 오면 작물이 다 말라 죽을 것 같은데 이 지역에서는 이 시기에 이슬이 비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군요. 밤에 이슬들이 아주 무겁게 맺히기 때문에 밤 시간 동안 풀과 나무들이 이슬에 흠뻑 젖을 수 있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분을 흡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생태계의 질서는 보면 볼수록 놀랍고 이 모든 질서가 가능하게 하는 창조주의 지혜는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창조주를 인식하게 되면 나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의 삶, 그리고 주변의 천지만물이 지닌 의미가 다 다르게 보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지각 있는 삶을 추구하며 거짓말을 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분노를 잘 다스리며 타인을 용서하며 살 때 우리는 왕처럼 큰 영향력을 끼치지는 못해도 작은 은택을 나누어주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When the roar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When the roar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When the roar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When the roar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When the roar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When the roar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려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When the roar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When the roar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When the roar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북한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단파 방송을 시작한 이래 세계 여러 곳에서 저희 방송을 잘 수신하고 있다는 이메일이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러시아, 중국, 일본, 파키스탄, 미국, 심지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직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에게 연락할 방법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비록 여러분으로부터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계속해서 이 방송을 여러분을 위해 송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바치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지도자나 왕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이런 구원의 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이 씨앗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 또한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저희가 항상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